여러분이 다 아시는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네, 잘 아시죠? 네. 그러면 또 조금 더 난해한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선조들 중에서 왜 유독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릴까요? 네, 대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시인이고 성직자였던 제프리 스튜어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보여준 친구들이 성경의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따른다고 해도, 설령 죽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실천했던 믿음이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따라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앉아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편안함을 즐기는 것을 뜻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한 도전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증명해 주는 구절들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서 혼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던 그 사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오늘 족장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의 아브라함의 등장부터 25장 11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죽음까지의 본문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22장은 그 믿음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첫 장면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 국가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태어났던 우르라는 도시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 사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을 떠나 그의 가족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상류 지역에 있는 하란에까지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곱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사건에선 두 가지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는 인간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지시였고요, 둘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시는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약속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모두에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 하면요, 75세였습니다 그 당시의 나이로 75세는 중년을 지나서 거의 노년에 이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시기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기가 쉬웠겠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길을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행사나 인터넷이 잠시 쉬었다가 가기에 가장 좋은 장소들과 도로 공사가 완공되어진 가장 번화한 곳들이 표시된 자세한 지도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목적지와 여행 명소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최신 정보로 무장한 뒤에는 우리가 캐리어 가방 하나와 백팩이나 여행용 가방을 들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한 그 시대, 가라고 한 그 장소, 그 땅, 그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면 살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신 숭배 문화를 벗어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게 된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찾아가 매달린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지시하시고 약속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부적한정이 바라고나 없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지시하시고 약속하시는 음성, 이 시간에 분명하게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로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요, 그 지시를 앞뒤 가리지 않고 순종했고요, 또한 그 약속을 그냥 믿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시옵소서의 기도입니다. 제가 앞에 붙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뒤에 주시옵소서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평소에 자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이 주시옵소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만큼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기에 채우려고 하는 주시옵소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한 복, 날마다 채워야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아예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복의 기준은 갈급함을 채우는 수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채우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서 나누는 복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자리에까지 복의 근원은커녕 복이 될 자녀도 한 명 주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속이고 말씀만 하시고 전혀 나한테 다른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개념, 열두 형제의 개념은 그리 낯설지 않은 그 당시에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도 나이였지만 불임 여성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겐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창세기 15장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상황이 왔다면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방패인 거 알겠고 상급인 거 알겠는데요, 자녀는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겠다면서요, 자녀는요? 이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신의 몸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다른 말로 복의 근원될 자로 여기고 지금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념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막을 벗기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셨겠지요? 저 같았으면, 저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 같았으면 또다시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늘의 별은 하나님 거고요, 내 자녀는 없잖아요. 내 자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상속자라면서요, 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었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문구가 명시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그렇고요, 소선지서 하박국서에, 신약성경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에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말씀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15장 자리에서 21장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이삭, 뜻은 기쁨의 아들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지금 22장 자리,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임 여성이었던 사례도 낳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이제 턱하니 자녀가 안겨진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이라는 웃음의 뜻을 가진 이삭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시험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아들을 드려라. 이 얼마나 가혹한 말씀입니까? 다른 걸 받으신다고 하시면 다 드릴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의 노년에 기다렸다가 얻은 기쁨의 아들, 25년 만에 탁 안겨진 그 기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쪼개어서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로 바치래요. 이 얼마나 가혹한 말씀입니까?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 아들을 살려두라고 하셨으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였더라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단 한마디도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삭입니까? 이렇게 묻거나 따지지 않고요, 그 말씀 받은 즉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채우고 사환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22장 오늘 읽지 않은 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명시되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구절 어디에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음성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이 고귀한 단어를 제일 먼저 언급한 구절이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왜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신 것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겠다 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시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도요, 인류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작정을 이미 이삭을 드리기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시고 가라고 하신 땅 모리아 산까지는 약 26킬로 정도의 긴 거리였습니다. 우리처럼 도로가 일직선으로 나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잘 닦여져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발이나 마실 물이 풍족해서 움직이기 수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활한 사막, 험한 광야가 있는 그런 길을 26킬로를 걸었다라는 것은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요, 쉬는 시간 제외하고요, 3일을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길을 3일을 지나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사환들을 데리고 낙타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바쳐야 되는데,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다이렉트로 갔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앞에 모리아산이 딱 보이는데요, 사환들 종을 두고요, 칼과 불과 나무를 들고 아들 이삭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많은 추석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성인 나이인 12세 이상에서부터 25세 이하에 이르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로 따지면 중등부에서 청년부 한울 정도의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드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봐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번제할 칼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바칠 제물이 안 보이네요. 아들 이삭이 이상한 느낌이 탁 들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전혀 안심이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안심이 되십니까? 번제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번제는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나 자신의 희생을 대신하여서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할 양을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가서 태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받으셔야 할, 번제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안심이 되지 않는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어지간하게 믿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에 걸맞게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냥 순종하며 갑니다. 올라가는데요, 나무판을 벌려놓고요, 거기에 누구를 묶냐 하면요, 아들 이삭을 묶고 있네요. 속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이 상황, 이삭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정말 속았다라는 마음 들고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아들, 25년 만에 얻은 그 기쁨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3일 동안 가는 그 길 동안 얼마나 가슴속으로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싫어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라는 그 말씀 하나에, 그냥 지시하는 그 말씀 하나에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거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노년에 겨우 한 명 얻어서 이제 다음 세대를 볼 며느리도 맞이하고 손자 손녀 보면서 노후를 맞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런 꿈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간판에 걸맞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 노년에 얻은 아들 잡아 찔러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 순간이고요,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일촉즉발의 상황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말립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삭이 죽음 바로 직전에 달아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 중에서 제일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냥 읽었지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자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 진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기쁨의 아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라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올라오기 전에 말했던 그 믿음의 말,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하였던 그 말도 안 되던 그 제물이 지금 수풀 쪽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네요. 순양이.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을 한 번 더 쐐기를 박으시면서 확증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씨가,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된 소식되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도 아닌 단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시는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약속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지시를 떠났고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기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지시하신 대로 바치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따른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서두에 언급한 제프리 스튜어트 케네디의 믿음의 정의대로 어떠한 결과가 따른다고 해도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들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하시면 따르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날마다 믿고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